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아예 함정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을, 그런 사건을 만듭니다. 바로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굳이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그 사람을 고치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의도를 보여준 거죠. 22절부터 24절인데요. 22절, 24절 읽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때라는 표현이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굳이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한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몰아서 함정을 파고 그리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죽이려는 그런 속셈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데려온 사람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눈 멀고 말을 못할 수 있는데 굳이 귀신 들렸다는 말을 쓴 것이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는 축귀를 했을 때 귀신을 쫓아냈을 때 바로 트집을 잡으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즉각 고치십니다. 오자마자 바로 다른 말 없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바로 고쳐주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이 맞구나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 메시아 같은데 행색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갸우뚱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그나마 군중들은 그래도 이분이 메시아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전혀 상반되는 반응이 나타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함정에 팔려고 이미 작정하고 접근했고 작정하고 사람을 데려왔고 작정하고 고치라고 예수님 앞으로 그 사람을 끌고 왔기 때문에 올컨이 잘 됐구나, 걸려들었구나, 드디어 함정에 걸려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우리의 의도대로 해석하거나 우리가 평소 생각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내 관점이나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 자체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나 내 관점에서 보는 거죠. 똑같은 현상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비슷한 예가 나오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똑같이 마음에 찔리죠.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면 7장에 가면 똑같이 스테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요. 그런데 그들은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그리고 결국 스테반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죠.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설교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어떤 특별한 관점이나 생각, 의도를 가지고 말씀에 접근하고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 결국 우리의 수준은 별반 다를 것 없이 그저 과거에 했던 일을 답습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 부드러운 밭, 옥토, 이 밭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 13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결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도, 신앙을 할 수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스스로를 점검해서 늘 옥토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네, 그렇군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따라서 영멸과 영생이 바뀐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이 간파하고 어쩌면 예수님이 더 많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략을 넘는 지혜로 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은 당신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을 반박을 하시는데 첫 번째 방금 읽은 부분에서는 상식적인 선에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같은 편이 같은 편을 공격하겠느냐, 이건 비상식적이다, 비논리적이다 이 이야기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기 나라가 내분이 일어나서 자중질환으로 망하는 것이 자명한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 그렇게 지혜롭다는 사탄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의 제자들, 거기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아들들은 바리새인들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아마 이런 귀신들을 쫓아내는 축귀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너희 아들들은 그럼 무엇이냐. 그들도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되느냐?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있는 너희의 제자들이 너희들 지금 말하는 너희들에게 다가와서 아니다, 항변하고 너희들을 판단할 것이다,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그들에게 설득하고 반박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뭡니까? 상식선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평범한 이치 속에서.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요, 우리 구원 자체가 기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사는 방식은요, 상식이 있습니다.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보편적인 생각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고 반하나님의 어떤 정서면 당연히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보편적인 가치는 우리 신앙의 그냥 기본 바탕입니다.
굳이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그걸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편 타당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가치 있어야 돼요. 그게 균형이에요.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너무 신앙적으로만 모든 걸 바라보면 한쪽으로 자꾸 치우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상식과 그리고 그걸 뛰어넘는 믿음. 일상적인 보통 보편 타당한 일과 그걸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 역사, 이걸 병행하는 것, 같이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잘 보여줘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영적인 원리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반박합니다. 28절부터 30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것으로 마치지 않고 이 일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났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당신 자신이 창조주이지만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기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표현으로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늘의 나라. 그 표현이 33회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꼭 딱 다섯 번 나와요. 같은 의미로 쓰지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리 조선의 그 왕의 이름을 쓰지 않았잖아요. 피휘했잖아요. 말을 이름을 피해서 썼잖아요. 그래서 왕 이름을 어려운 한자를 써가지고 그 한자는 못 쓰게 하고 편한 한자를 쓰게 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피해서 아도나이라고 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마태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천국이라고 굳이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순간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강조할 때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임한 능력의 역사로 이 귀신이 쫓겨났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만든 첫 모습 그대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현실화가 됐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한 결과 하나님의 오리지널 형상 처음 만들어졌던 그걸 회복했다를 강조하는 거죠. 귀신의 힘을 힘입어 이걸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그러고 사단을 물리친 기록이 나와요. 그 사탄을 물리친 그 성령의 역사가 고스란히 공생애 내내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유효한 겁니다.
그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바리새인 너희들
나를 반대하려고 이렇게 찾아오고 빌미를 잡으려고 찾아왔지 너는 내 편이 아니야. 너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상 나와 함께할 수 없는 정반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야. 모으지도 못하고 돌이 흩어버리는 사람이야. 그런 존재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 편에 있어서는 너희 편의 선자들은 아무도 성령의 능력에 순종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일시적으로 귀신을 쫓아낼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서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서기를 몸부림쳐야 비로소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말하고 예수님이 31절부터 37절까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쏟아놓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명확하게는 한 가지예요. 말로 범하는 죄, 그리고 그 말로 범하는 죄의 현상으로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이야기를 해요. 자, 먼저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을 쓴 거 이게 전환점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이 말은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강조하며 이야기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의 중요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의 중요성 중에 첫 번째 입으로 내뱉은 말 중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말이 성령의 하시는 역사를 모독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모독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에서 주로 사용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과 관계된 말, 쉽게 말하면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것과 관계된 말에서 이 단어를 썼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잘못된 허물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였죠? 그 이유가 뭐였죠? 신성 모독하는 죄 때문이었어요. 자기들 생각에 당신을 성전보다 크다고 얘기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한 그 말을 듣고 이미 마음속에 이 사람 죽여야 되겠구나 신성을 모독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지금 접근한 그들에게 거꾸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다 용서를 받는데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도 용서를 받는데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는 자는 살 방법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 32절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그 세상이라는 말은요, the world라는 말보다는 age라는 말로 이해하는 게 더 원문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세대. 이 세대에서도 오는 세대에서도 영정이,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 모독하는 것, 거부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세 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죠. 그렇죠?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가룟유다가 만일 회개했더라면 스스로 목매지 않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그에게 용서가 베풀어졌을까요? 베풀어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베풀어지죠. 베드로나 유다나 똑같은 사실은 부인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했고 유다는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고 그 차이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다 해도 결국은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너무 하나님이 그걸 엄하게 다루신 그런 예가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성령의 역사를 거슬렀다는 표현을 굳이 사용합니다. 이게 우리의 굉장한 경고이기도 하고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쩌면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들,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에 대한 중요성을 33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33절부터 37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까지요. 자, 좋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약간 판단하는 듯한 나무도 좋으니 열매도 좋지, 나무가 좋지 않으니 열매도 좋지 않지 이런 느낌이지만 원문을 보면요, 이 포이에사테라는 말은 make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라. 그 말이 앞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좋은 나무를 만들어라 열매도 좋을 것이다. 나쁜 나무를 만들어라 열매가 나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동반한, 우리의 행동을 동반한, 신앙적인 모습을 동반한 태도, 이것이 필요한데 그걸 가장 먼저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언어 영역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모든 예수님에 대한 정죄나 비난이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오늘 내용이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이후에 쭉 벌어진 사건이라는 게 힌트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저희들처럼. 근데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온갖 모습으로, 온갖 행동으로, 온갖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에서 다 막아서서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는 그런 우를 범했던 거죠. 그게 23장에 가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을 반복하면서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그 말로 잘못된 열매들을 맺었다는 것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의 언어를, 너희의 말을 주의하라. 그래야 그 말에 열매가 선하다.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말을 좀 더 해석하면요, 왜냐하면 나무는 그 열매로서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는 열매로 알려집니다. 수동형으로, 피동형으로 되어 있죠. 나무를 어떻게 하는가, 저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지 아니면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하는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꽃이 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저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예수님이 이 쭉 모든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 우리가 말하는 내용,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것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본질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것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고스란히 입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나를 점검할 수 있을까? 하루 중 내가 가장 많이 쏟는 시간이 어디에 있는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 그게 곧 나예요. 그리고 그걸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툭 내뱉는 게 열매입니다. 그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주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생각, 내면입니다.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언어로 채우고 하나님 생각으로 채우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말들은 자연스럽게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그의 가능성을 축복하는 말들로 맺힐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왜 말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로마서 14장 10절과 고린도후서 1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걸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한 걸 바울이 인용한 내용입니다. 거기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게 법정 용어거든요. 너의 말로 죄가 없어. 너의 말로 죄가 있어.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뱉은 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게 낱낱이 기록된다니 얼마나 두려우십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브이로그, 모든 내용을 다 찍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샅샅이. 그게 마지막 날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사는 분초가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엄중해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써요. 다 읽고 싶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 언어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길게 쓸까? 그리고 이 야고보가 표현하기를 다 컨트롤이 되는데 딱 하나, 이 혀만은 컨트롤이 안 된다. 어떻게 한 입에서 두 말을 하는 거야? 다른 같은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느냐? 찬양과 저주하는 말이 나오느냐? 불가능하다. 하나밖에 못 내는 것이 그게 정상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크리스찬이라는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해요. 주의 동생 야고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할까? 아마 공생애 기간에 그도 자연인 예수, 나의 자연인 형으로만 예수님을 알았지. 어쩌면 말로 예수님을 저주하진 않고 반대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갸우뚱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자신의 과거 모습이 떠올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떠오르니 그 말의 중요성, 그렇게 실수했던 것들을 되뇌이면서 그렇지 않기를 역설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이말 못하고 보지 못했던 사람은 말을 못했지만 말을 많이 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말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말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은 말을 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됨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과거의 언어, 과거의 하나님의 언어의 벙어리였던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주님 앞에서 그걸 깨우치고 하나님의 언어를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바리새인의 언어를 계속 쏟아냈다면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언어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언어를 오늘 주장해 주십시오.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을 생각하며 분초를,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 내 생각이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의 열매가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언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언어로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대로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셔서 과거 바리새인 같은 언어를 내뱉었다면 그걸 멈춰주시고 이제 새롭게 주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말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그 말을 내 입으로 내뱉으며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